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경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선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 고난 주간은 성경대로 본다면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주간이지만 사실은 유월절 기간이기도 하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이렇게 잡고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무교봉을 굽고 그리고 이 보따리 짐을 싸고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문설주와 밭간문에 피를 바르고 이렇게 양을 고기를 먹던 그날이죠. 죽음의 영이 와서 그 피를 볼 때에 거기를 넘어가게 되죠. 그 사건 이후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애굽을 탈출, 출애굽하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달이 최대의 명절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보다면 3대 명절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이죠. 최대의 명절입니다. 또 어떤 절기죠? 이날은 하나님께서 꼭그 얼굴을 보이라고 그랬는데 유월절 또 에? 어떤 절기죠? 맥추절 그죠? 그 다음에 3대 절기 우리 장 목사님 절 보시면서 아유 목사님 구정 그리고 추석 있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이게 3대 명절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3대 명절은 바로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바로 이 유월절은 시작, 출발을 알리는 기간이죠. 그래서 사실은 고난주간이지만 이번 주가 유월절의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그 명절을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따지면 이 명절은 어떤 날이에요?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하고 왜냐하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출발로 인해서 특별하게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끌어내셔서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유월절 명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의 명절이고 기쁨의 날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날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은 결국은 무엇으로 완성되죠? 맞아,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고 그가 그의 피를 통해서 이제 문설주와 박가문의 피를 받으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죄 용서함과 그리고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의 시작, 우리 구원의 모든 출발이 바로 이 유월절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고난 주간의 또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뭐가 되겠죠? 정말 우리의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네 자신의 목숨까지 모든 고난과 수치와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행하신 위대한 그 사랑의 은혜를 또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이제 이어지는 절기가 초실절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는 3대 절기가 함께 절기가 함께 시작돼요.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이제 맥추절, 오순절까지 쭉 절기가 이어지거든요. 그 모든 것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구원자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또한 증언하고 있는 것이 모든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식사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걸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이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 또 한 주간과 우리가 부활절과 그 모든 시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유업에 대한 갈렙의 믿음에 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많이 들어봤죠? 여호수아, 갈렙.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그곳을 차지하는 전쟁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계속 땅을 차지하고 이제 기업들을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가나안을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먹었어요.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돼가지고 이 전쟁을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나이가 먹게 됐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각 지파들에게 그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분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그 자기가 분배왔던 땅에서 이제 또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땅을 분배하고 바로 이 갈렙이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유업을 내게 주신 기업과 유업에 대한 것을 원하고 또 주장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갈렙 많이 들어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의 이름은 항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갈렙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일 것 같아요? 갈렙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고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기 보면 충성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자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을 때, 이 땅을 봐라 했을 때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줄 아름다운 땅이야. 이걸 먼저 보고 와 했을 때 나머지 10명은 좋은 땅인 건 같지만 우리의 땅이 아니다라고 악평을 했지만,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한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 하나님적인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하고, 또한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충성. 아, 그렇죠. 충성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갈렙이라는 것은 개를 의미합니다. 개, 멍멍. 개는 사실 뭘 상징해요? 맞아요. 개만큼 충성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개 이름의 그 갈렙에는 개를 의미하면서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또한 갈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갈렙을 좀 더 보게 되면은요, 갈렙이라는 인물은 참 독특한 배경이 있는데요. 여호서 1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특별히 유다 지파에 속해 있으면서, 근데 출신 성분을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유다의 그 정통, 그러니까 누구죠? 야곱의 아들에서 비롯된 그 정통 직계 자손은 아니에요.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듯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갈렙은 보면은 유다지파에 속해 있지만 유다지파의 혈통을 가진 자는 아니고 이방인의 혈통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 그 위치에 서게 되죠.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적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계획은 이스라엘 족속만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이방인의 놀라운 구원까지 다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출신 성분으로 보면 뭐예요? 성골이 아니라, 그죠? 정통이 아니라 비주류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 갈렙은 그 유다지파를 대표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 그 대표로 뽑힌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럼 돌아보면 참 갈렙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본다면 뭐 대충 살지는 않았겠죠. 예, 그렇죠? 정통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지파의 대표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그 지도력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그 모든 그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위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굉장히 이름처럼 충성되고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실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유다 지파에 속해 정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대표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갈렙은 어떤 인물이냐라고 봤더니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에 그때가 언제예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모든 사람들의 10명의 악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때죠. 그러나 그때에 오직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그때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누구는? 갈렙은 굳건히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파들에게 땅은 분배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누구에게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 갈렙에게는요. 분명히 네가 받는 땅은 너의 기업이 될 거야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태도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이고, 주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별로 약속하신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저희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 안에 들어온 순간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놀라운 약속과 그 은혜들이 우리는 이미 받은 자요 그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그 약속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자고 약속에 이른 자며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은혜에 그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갈렙은 그 이후에 사실은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40년 동안에도 어떤 사실? 이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40년이 정말 짧다면 짧고 근데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참 어제도 우리 부동산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너무너무너무 빠르대요. 여기 부동산 땅이 있잖아요. 좋은 땅인데 아이고 여기도 뭐 저 건축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이 나이에요. 언제 돌아봤더니 자기가 50년 전에 뭐 이 집을 지었대요. 근데 벌써 이렇게 5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나이가 먹었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세월이 굉장히 50년이라고 하면 너무 긴 세월 같지만 돌아보니까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이 사실은요, 여기 다 논밭이었다고. 아, 그러죠. 그때 좀 땅 좀 사놓지. 그랬더니, 아, 그때 조금 사긴 샀는데 다 팔아먹었다고. 근데,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긴 것 같으면서도 돌아보니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것이 이 세월입니다.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그때 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광야에 40년을 살아갔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제 그때에 있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나서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잖아요. 모세도 죽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드디어 이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 누구의 그 나이가 85세가 된 그때에 그때에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에 나에게 네가 밟는 땅은 너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보소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할렐루야.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오늘 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전쟁을 치르는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뤄가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또 그 약속의 은혜에 더해서 우리 각자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앞서 행하신다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고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존케 하셨다라는 이 갈렙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존재해 있고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기까지는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죽어서도 안 돼요. 할렐루야. 아파서도 안 돼요. 삶에 어떤 도전들이 오더라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뭐 찬양 가사처럼 그러나 또 그 일으키심을 통해서 일어나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 갈렙은 말합니다. 이 45년 동안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죠.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내 나이 85세. 참 85세 때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도 아유 팔다리가 쑤시고 지금도 이 나이만 돼도 지금 나이 먹어가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아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런 생각과 사고방식과 이런 태도와 그 삶을 대하는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과연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어가면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떨어지게 되죠. 왜? 제가 이제 어제 부동산 쪽 만나면서 그분 두 분이 아우 이렇게 뭐 저기 땅도 좋은데 나중에는 건축하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우리 나이가 몇인데 뭔 영광을 보겠다고 그 고생을 하면서 건축을 해요. 아이고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왜? 새로운 도전보다는 그냥 좀 더 지금 인 상태에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지. 그 나이가 돼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실행하고 하,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마 지금 여러분도 계시지만 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젊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신민정 목사님 요즘에 뭐 좋은 거 드세요? 얼굴이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새로운 도전 아니면은 그러한 태도 가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의 그 믿음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85세, 그러니까 정확히 그 나의 인생과 내 삶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는 온전히 충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족시키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나는 이제 내가 그 모든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복전쟁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 모든 전쟁을 치르고 이제 내게 주신 그 땅, 내게 주신 나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그런 힘과 그런 강건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당할 만큼 나는 강건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갈렙에 대한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대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렙의 태도를 좀 본받고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대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갈렙에 대한 이 자기 유업에 대한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좀 우리가 한번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내 나이 아니면 어떤 환경 이런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참고사항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향하신 그 계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태도가 어떠한가는 우리가 분명히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85세니까 이제 쉬고 싶어요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존케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때 40년 전에 45년 전이죠. 45년 전 그러니까 내 나이 40세 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똑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고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갈렙이 가졌던 하나님의 약속과 삶을 대면하는 태도였습니다. 어찌 85세가 됐는데 무릎팍이 안 아프고 쑤신 데가 없겠어요. 아,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얼마나 이렇게 쑤시고 이렇게 회복이 좀 더딘지 그런 걸 분명히 느끼지만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차지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또한 그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고 허리 쑤셔 죽겠네 하지 마시고 이 고백을 좀 내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 은혜에 반응하고 쫓았던 그때처럼 여전히 나는 강건합니다. 그때의 힘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 힘이 같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살아가다 보면 참 마음이 무너지고 또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갈팡질팡 헤맬 때가 있습니다. 또 나이는 먹어가고 그러나 오늘 이 갈렙이 자기 유업에 대한 갈렙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이렇게 차지한 땅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산지라고 하는 곳이 아니면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이란 지역인데, 근데 이 헤브론이란 지역이 어떤 땅이냐 봤더니,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또 보니까 아낙 사람이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낙 사람 중에 나중에 보면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낙 사람 가운데서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낙 사람은 뭐예요? 거인들을 말하잖아요. 굉장히 큰 사람들이 사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 아르바. 그 아르바라는 사람은요, 그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헤브론 산지는요, 성읍도 견고하죠. 그 다음에 어때요? 막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대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이 헤브론 산지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어?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아우, 거기 말고. 차라리 저쪽. 좀 더 평해야지 돼. 유다가 차지한 땅이 가데스반에서 올라와서 보면은, 유다가 차지한 땅이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던 그 아래 지역이거든요. 옆에 우측으로 사해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 베냐민 지파와 그 밑으로 이렇게 함께 포함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지역이 굉장히 넓은 땅인데, 넓은 땅 가운데서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건 어디예요? 헤브론 산지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그때에 정탐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을 정탐을 했지만 갈렙은 그 헤브론을 분명히 정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을 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땅을 내게 주소서 할 때 그거 말고 더 좋은 땅, 좀 편안한 땅, 이미 정복되어진, 이미 차지한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아직 차지하지 않은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리고 거인 중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주께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단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우리는 눈으로 보기에 좀 더 편안한 곳,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곳, 또 눈으로 보기에 이거는 내가 좀 감당할 수 있겠어, 아니면 좀 수준을 낮춰서 바라보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우리가 참 하잖아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곳이 성읍이 견고하고 거인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내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나는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나의 유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역적으로 본다면은요,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살았었고요. 과거에는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곳, 그리고 막벨라 굴이 있는 곳,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제 그 후에는요, 이 도피성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여섯 군데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헤브론, 이 지역이 도피성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도피성 뭐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어떤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러니까 살인 의도가 없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였네, 이. 그러면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죽인단 말이죠. 근데 나는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잘못돼서 어떤 그냥 사고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족에 의해서 지금 죽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놨냐면 이 도피성을 만들어놨어요. 빨리 그곳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이 상황들을 분석해서 재판을 해서 정말 이게 의도적으로 살인을 해서 죽여야 될 죄면 내놓고,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곧 후에 누굴 상징하죠? 우리의, 예, 우리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각 도피성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 다른데 이름의 의미가 특별히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중에 한 곳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알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된 곳이 바로 헤브론이면서 그곳이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거기가 예배의 처소요, 예배의 중심지가 됐던 곳이에요. 나중에 바로 예루살렘을 이제 차지하고 나서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옮겨지게 되지만,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산지이면서도 참 이런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견고한 성읍과 안악 사람이 사는 곳, 차지하기 힘든 땅,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걸 보고 뭐 했어요? 메뚜기의 신드롬처럼 메뚜기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들의 비 바라볼 때 나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뭐예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들의 칼에 의해서 죽었고 우리의 처자식은 사로잡혀 갔고 우리는 쫄딱 망했다라고 주저앉는 것이 바로 이 메뚜기의 의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지만 그 땅은 나에게 주신, 내게 약속하신 나의 유업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갈렙이 가지고 있던 그의 믿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도대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견고한 성읍과 거인들을 보면서 담대하게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은 내 것입니다라고, 이게 내 유업이니까 그 땅을 내게 지금 요구하는 이 믿음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고 이러한 태도로 자기의 유업을 차지할까?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 유다 지파의 헤브론 산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갈렙의 그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모든 사람은 생각할 때 그 산지를 보고 그 안악자손을 보면서 메뚜기와 같다 했을 때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아니라 나는 뭐라고? 큰 용사로 여긴 것입니다. 그것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격 있는 존재임을 알고 고백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이미 받은 그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내 삶의 유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른다면은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게 강함보다는 연약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어땠습니까? 저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참 생각이 왔다 갔다, 뭔 사건 사고 나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막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때요? 마음이 그냥 화도 났다가 아니면 무너지기도 했다가 막 하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왜? 눈에 보여지고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손님이 안 오면 어때요? 아이고, 이제 망했구나. 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이제 장사도 안 되고, 보니까 그냥 월세 걱정, 뭐 생활비 걱정, 보험료 내 걱정 쭉 하다 보면 어때요? 이미 막 그냥 한숨만 훅 나오잖아요. 왜? 눈에 보여지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메뚜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오늘 내게 허락되어진 유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차지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창조함을 입은 자입니다. 새롭게 창조함을 입은 이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럴 때에 내가 메뚜기가 아니고 뭐죠? 반딧불인가요? 아, 벌레인 줄 알았더니, 그쵸? 벌레가 아니고 반딧불인 걸 알게 되는 거죠. 빛나는 존재란 거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전에 봤더니 나는 벌레 같았지만, 메뚜기와 같았지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되어진 나는 누구인가를 바라보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됐다고? 그냥 이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생하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으로 내가 창조됐다고? 내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다고? 내가 창조된 것은 썩지 아니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내가 창조됐다고? 와, 나의 출생 자체가 완전히 귀족이네. 여기 옆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왕족입니다. 왕답게 생각하십시오. 아니, 한번 내세요. 왕답게 생각하시며. 우리의 출신 성분이요. 굉장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새로운 창조물? 새롭게 창조했다고? 그럼 새롭게 창조된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생명? 창조주인 그분의 영생하는 생명?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하고 그 생명으로 창조됐다고? 내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창조된 거라고? 야, 나는 육신의 아버지의 씨를 받고 그냥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씨가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진리의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 말씀의 씨앗으로 내가 창조됐다고? 와,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네. 아들이면 아들의 권세가 있다고 말하네. 아들이면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미 유업을 가진 자라고 말하네. 내 삶을 보니 나는 축복보다는 저주가 가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축복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너는 복이 될지라 했던 복의 근원인 자로 나는 태어났네. 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벌레가 아니고 나는 반딧불이네. 반딧불이 빛나잖아요. 반딧불 봤어요, 여러분들? 무주에 가면은요, 반딧불 축제가 있어요. 가보세요. 전 안 가봤지만, 우리 동네가 무주 옆이라 어렸을 때 반딧불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반딧불이요, 이렇게 나무 같은 데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막 빛나요.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는, 왜냐면 어릴 때 교과서에 보면은 참 가난하니까 어때요? 반딧불을 모아다가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전기가 안 들어오던 시대에 살았었고, 근데 이제 그 교과서를 보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해봐야 돼. 호기심 많으니까. 저도 호기심 많아요.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가서 반딧불을 다 잡아다가, 이렇게 병에다 넣고 해보는 거죠. 이걸로 책을 읽고 이렇게. 장 목사님 왜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아우. 나보다 나이는 어린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시대를 사셨군요.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서울 출신이에요. 뭐 이렇게. 아유, 상상이 안 가네요. 이러는데. 그 반딧불 잡아다 했어요. 반딧불은 왜요? 빛나잖아요. 꼬리가 이렇게 반짝하면서 확 빛납니다. 정말 예뻐요. 난 벌레인 줄 알았는데,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 줄 알았는데, 아는 나는 큰 용사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벌레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나는 정말 밝게 빛나는 빛이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자네.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고 평범한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좋은 유업들이 다 내 안에 있네. 이걸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프라이드, 우리의 자존감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돈으로도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 삶에 나타난 어떤 인간적인 관점의 성공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 거듭난 영 안에 우리 안에 가진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우리는 큰 용사처럼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것이 내 것이니까. 내 유업이니까 차지하는 거죠. 그거 내 거 아닙니까? 내가 85세고 나이고 이걸 다 떠나서 치유와 신성한 건강이 내 것이다라면 어때요? 아,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내 유업이라면 그거 차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 연약해져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연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유업이라면 나는 그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것이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밝게 빛나도록 그것을 차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연약함을 말하기보다는 아버지 안에 내가 태어난 나이가 거듭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 예수님 안에 있었던 빛, 그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오늘 그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빛나도록 내 유업이니까 내가 차지해서 빛나도록 해야죠. 그 빛나게도록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반딧불도요. 지가 꼬리에 힘을 빡 써야지 빛나지. 아니면 빛 안 나요. 빛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것이 유업이라면 그걸 차지함으로 그 빛이 나타나도록 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구출, 해방,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린 그 약속을 받은 자요,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 이 갈렙의 이 믿음의 태도를 여러분 보면서 좀 담대하게, 강하게, 이거 내 거야! 오늘 내가 85세지만 나는 그것을 당연히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라고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셔서 할렐루야. 오늘 그 땅이 영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땅에 뭐가 그쳤어요? 마지막 줄에 보니까 드디어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해서 그것이 영원하도록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쫓았다는 것은 충성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채우다, 만족시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이 너 주셨다면 그건 내 거라고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걸 줬다면 그걸 차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만족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욥에 대한 갈렙의 믿음을 우리 한번 상고해 보시면서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그것을 바라봄으로 다시금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욥에 관한 갈렙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충성된 자로서 오늘 그 뜻을 쫓았던 갈렙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금 알고 오늘 내가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유업이 오늘 내 것임을 내가 알고 그것을 차지하는 자,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또 유업에 대한 태도를 갈렙처럼 한번 새롭게 함으로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그것을 차지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를 빛나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대면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또 환경에 당하는 문제들 때문에 좌절과 낭만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존재로 창조함을 입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그 유업이 내 것임을 알고 담대히 요 오늘 갈렙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장하며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생존케 하셨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도우시는 성령님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과 그 능력을 통해서 오늘 그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오늘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